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약 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년은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손에 꼽을 만한 큰 도시였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최고의 도시,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는 온갖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터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은 주전 6세기에 세워졌고 건축하는 데만 12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로마 신화의 다이애나에 해당하는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이자 아폴론과는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아폴론이 태양신이라면 아르테미스는 달신으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만 해도 3,000명이 넘었고 신전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신전 안팎에는 지은 죄를 면책받기 위한 범죄자들이 가득하였고 또 에베소 문자로 쓰여진 부적을 팔고 사는 곳도 늘 장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신전 덕분에 로마 제국 각처에서 몰려드는 참배객들로 에베소는 언제나 붐볐습니다. 게다가 당시 에베소에 사는 사람이 25만 명 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르테미스는 최고의 여신이었고 그 신전은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르테미스 신전에 아르테미스 여신을 가리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도,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은으로 모형 신전, 즉 은감시를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모형 신전 은감시를 집에 두고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모형 신전 안에 성스럽다고 여기는 물건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주 작은 크기의 모형 신전은 부적으로 몸에 차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 신전을 집에 모셔두거나 몸에 차고 다니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종교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모형 신전 사업은 1년 내내 성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신, 진정한 구원자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전하니 모형 신전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발끈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모형 신전 제작 업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생업에서 왔는데 이 바울이라는 인간이 이상한 소리,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상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를 전하니까 자신들의 사업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 불릴 정도로 웅장한 크기였을지라도 또한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24개의 유방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신일 수 없고 생명도 없는 돌과 금속 등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말했고 바울이 말하는 진실의 데메드리오와 신전 모형 신전 제작업자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데메드리오는 위대한 여신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더 나아가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모형 신전 제작업자들을 선동질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의 사람들도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온 도시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탐욕의 도시,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오직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도시 에베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나라에서 편지를 보낼 때의 기본 형식은 수신자 그리고 첫인사 본론, 끝인사, 날짜와 발신자 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쓰여진 편지의 기본 형식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인사가 이어 있었고 수신자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발신자의 개인 소식과 문안 그리고 작별 인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발신자와 수신자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며 발신자는 바울이라고 쓰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더 길게 써놓았습니다. 바울은 발신자인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이라고 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는 간단한 말로 편지를 시작하며 써서 보냈습니다. 또 요한 사도는 장로인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더 간단하게 시작하는 말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 서두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더 줄여서 장로는 입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사도라는 신분으로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었던 베드로는 부부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도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혼자서 다니면서 천막을 짓는 일로 자신과 동료의 사역비를 벌어가면서 전도여행을 했을지라도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그 교회는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적의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결정 등을 앞두고만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우님들은 또한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력. 돈은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지만 돈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원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돈이 원동력이 된다면 전 세계 최고 부자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반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주 높은 학력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직업, 그것들도 그 원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를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 그것 역시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인 원동력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하루에도 생각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 감정의 냉탕과 열탕을 반복해서 드나듭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인생의 길이 가로막혀 돌아가야 할 것만 같고 끝이 잘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해야 할 것 같으며 삶의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이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함께 잘 통과하라고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게 하셨다라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 지나는 과정에서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해 할 줄 알게 됩니다. 물론 삶이 순풍에 돛단 것 같고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여와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받아들여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이 꽃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한 것 외에도 매를 맞는 일도 여러 번 있었고 자연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에 빠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세워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두 가지로 호칭합니다. 첫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문자적인 의미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권찰, 팀장 등과 같은 특별한 호칭이나 직분이 없는 교인을 부를 때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을 통칭해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복수형이고 그 단수형은 성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각자를 부르며 누구누구 성도님, 저 같으면 정한조 성도님이라고 하면 특별한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한조 성자님이라고 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날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성인, 즉 성자나 성녀로 시성된 분의 이름으로 받곤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인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됩니다. 성인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받음으로써 일생을 통해 그분이 가지셨던 주님에 대한 열정을 본받고 또한 특별히 그분의 보호를 청하고 그분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교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모두 성자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별하다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은 온전함을 위한 구별,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구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구분,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는 당시로서는 없는 것이 없는 아시아 최고의 시장이었고 온갖 사치를 부릴 수 있고 온갖 허영을 부릴 수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대표되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도시에 살고 있을지라도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게 된 제1원인은 성도인 우리가 또한 성자인 우리 각자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상과제는 거룩함의 회복, 구별됨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의 힘도 구별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그냥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살다가 공동묘지로 향하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고 아담 안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던 존재였습니다. 신실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라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마의 말을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느니 차라리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와 같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같은 장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에서 장을 지져서 밥 한 그릇 먹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와 신실한 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적 삼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목적 삼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신실하다와 충성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듣고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에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모든 로마 시민은 1년에 한 번씩 카이사르 황제의 제단 앞으로 가서 향을 피운 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받게 되는 증서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자격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머나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증서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증서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들은 극도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관에서 관 스테파노스는 월계관을 뜻합니다. 당시 월계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었고 잔치에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 씌워주었습니다. 또한 서머나에서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비록 보잘것없이 여겨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어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너희를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여겨주겠고 또 잔치에서 최고의 손님처럼 대접해 주겠으며 너희를 가장 충성된 신하처럼 여겨주어서 영원한 월계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를 파자하여 해석하면 마음 한가운데에서부터 말씀을 이루어가다입니다. 즉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에베소 안에 있어서 에베소가 로마 제국 내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도시이며 소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웅장한 아르테미스 신전까지 갖추고 있어서 자신들이 에베소 시민인 것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 되었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냅니다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대부분이 사시는 서울과 수도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이고 대한민국의 심장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행정, 사법, 외교,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 대한민국의 가치관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고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소금도 아니고 세상의 빛도 아니라는 비난을 지금처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것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지만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것을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전심으로 실천하며 어디에서든 밑가지로 섬기는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늘 창문을 여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이 늘 열린 삶을 살아내실 것을 믿습니다. 크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운영 공간에서, 직장인들과 공무원들은 그 일터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서울이나 수도권, 대한민국 안에서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고 구별함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로 삼아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를 맑히고 밝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최고의 도시, 최대의 도시에 사는 것과 자신이 사는 곳에 엄청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곳이었기에 그것에 대한 긍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의 그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안에, 에베소가 추구하는 가치관 안에 살지 않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100년, 200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 후손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았었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될 것임을 신뢰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증명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